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려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미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내가 찬양하실 때 참 곡을 잘 선택한다 하는 생각을 늘 생각을 합니다.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걸 늘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면 환경, 사람, 말에 속지 않게 됩니다. 구약의 메시아 이 약속은 잃어버린 임마누엘 축복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임마누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임마누엘적인 존재로 저희들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가장 행복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모르니까 염려하고 낙심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나에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시분초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예배, 전도, 기도가 안 되고 삶이 안 되고 문화권이나 후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최고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본인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임마누엘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임마누엘 회복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시인해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임마누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환경마다 사건, 발걸음, 시분초마다 확인이 되면 됩니다. 나의 발걸음은 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이다. 사단은 임마누엘이 안 보이도록 하고 환경만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보다 내 연약함과 무능함과 한계를 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세계와 미래와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보기보다 현실 문제에 자꾸 집착하도록, 현실 문제에 매이도록 자꾸 나를 속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신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최고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임하셨습니다. 개인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라.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심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중보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17장 말씀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고도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짜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사람은 내 야망이나 능력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건 가장 간단합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게 됩니다. 술을 쓰거나 얕은 꾀나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정말로 인정하면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약이 맞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체질에 맞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고 기도할 맛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삶 자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완전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걱정을 끼치고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망하고 한 나라가 멸망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잠언에 보면 성경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불신앙 때문에 나만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불신앙의 여파가 번져나가게 됩니다. 집안에 가장 한 사람이 못된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만난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간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언약 속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서 중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의 관계로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 화목해 하셨습니다. 화목을 깨뜨린 장본인은 사단, 죄, 불신앙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사기꾼을 만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집안에 문제가 터지는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사람과 관계도 화목하지 않고 물질과 관계도 화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관계가 좋으면 대인관계, 대물관계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다음에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법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불신앙으로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길이 열렸다 했습니다. 그 같은 그 길 보배롭고 사는 길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망 아래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눌리어 있지 마시고 마음껏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양과 송아지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양과 송아지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죄를 또 지으면 또 양을 끌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시고 자기 피로 인하여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양과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마귀 순악의 아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장에 보면 세 부분에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자신에 관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성도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적 증인의 삶,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시오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제일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누가 참된 전도자이겠습니까? 전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했어도 믿음은 좋은 사람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도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믿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아침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바로 축복입니다. 4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훌륭한 일이나 착한 일로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통해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 저는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고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면서 그리스도만 말할 일꾼 제자를 키우고 전 세계에 파송하고 전도와 현장과 복음화를 위해 후대를 세우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 제목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간증을 들을 때 삶의 목적과 방향을 현장과 전도의 세계복음에 맞춘 사람을 볼 때 참 기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으면 그들 삶이 치유받고 응답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11절에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언약의 백성이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면 예배 볼 자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면 말씀 받을 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낼 때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으로 사랑의 줄로 하나 될 때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쁜 사람이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저희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악을 영어로는 데빌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로부터 악한 자에게, 즉 속지 않도록, 사단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어떠한 현장에서도 혼자 사는 비밀을 누리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문화권을 개혁하고 선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혼자 있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않고 영적 힘 얻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19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은 외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 공의 제한을 받고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할 수 있는 길은 말씀뿐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초창기 때 참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치게 되면 긴 바지를 입고 테니치가 참 곤란합니다. 반바지를 입고 되겠네. 근데 목사가 반바지를 입으니까 좀 볼상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교회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바지 입고 테니스 치는 게 잘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언약 속에 있다면은 반바지 입고 운동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반바지 입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는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하나 되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 축복을 꼭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회개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아주 세밀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과 탄식을 깨달은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라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5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26절에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적인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 교회의 연약한 사람을 위해, 병든 사람,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응답 받으면 그리스도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중보기도가 본격적으로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나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보자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로 인하여 많이 분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힘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저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 영렘넨트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일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넨트들 현장이 너무나 험합니다. 하나님, 그 험한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 삶 속에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학교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